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때 헤로당이 손에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1장 8절에서 주님은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 이 사도행전은 전반과 후반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의 말씀은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2장에 끝나고 후반은 13장부터 끝까지입니다. 1장부터 14장, 12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13장부터 끝까지는 땅끝까지라는 말씀, 그 땅끝까지에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전반은 예루살렘이 중심 장소이고 베드로가 중심 인물입니다. 후반은 안디옥이 중심 장소이고 바울이 중심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12장을 끝으로 사도행전의 무대에서는 사라집니다. 물론 15장에 잠시 회의차 참석하기는 하지만 사역면에서는 오늘 12장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한 특별한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큰 틀 안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2장을 보는데 바로 앞장인 11장 29절을 보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를 들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오늘 말씀 12장 끝부분인 25절을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특별한 사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집은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 어머니는 바나바의 누이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이 특별한 사건은 결코 베드로 혼자서 외진 섬이나 아니면 깊은 산속에 가서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나바, 사울 또는 바울, 마가와 같은 우리 기독교 교회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가 목격하고 경험한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발걸음을 뗄 것입니다. 이런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이 세 사람에게 베드로가 남겨준 어떤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특별한 사건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틀림없이 기도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기도하면 된다. 이 교훈을 남겨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도행전 22장을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사라지는데 베드로의 수제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수제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 교회의 가장 큰 어른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께서 이들에게 큰 교훈을 남겨주고서 이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유대인인 그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야 되는데 이 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뗀다는 것은 사지로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죽을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우크라이나로부터 급한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우크라이나의 김교익 선교사님으로부터 저에게 급히 보내온 내용은 저도 잘 아는 우리 교단의 한 선교사님 저 아래 오데사라고 하는 곳에 저도 가본 곳인데 그곳에서 며칠 전에 피살당했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이유, 말하자면 순교한 것이죠. 미 대사관 나가고 또 선교사님들이 가서 경찰들과 다 알아본 결과 종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선교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방을 향하여 발걸음을 뗀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것은 죽을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들에게 참 베드로 사도께서 이런 교훈을 남기고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두 살 미만은 다 죽이라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매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로마 황제 아들과 함께 놀고 또 함께 자란 그 인연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팔레스타인 이 지역, 이스라엘 이 지역의 지방 임금으로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와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헤롯 대왕을 닮아서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교활했습니다. 야고보를 잡아 죽인 유일한 이유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잡아 죽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도 잡아 죽이면 더 점수를 얻을 줄 알고 지금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특별히 총애하셨던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총회하셨는데 항상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 이 세 사람을 두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이 세 사람과만 올라가셨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려 가셨을 때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 세 사람만 가장 주님 가까이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토록 이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세 제자인데 그 세 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는 이제 며칠 전에 칼에 헤롯의 칼에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내일 끌고 나가서 죽인다고 합니다. 이랬으니 교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모두가 말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제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이 대제사장 문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에게 줄을 좀 대보자 라고 제안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2판 3판 아니냐, 이왕 죽을 우리들이 아느냐, 그냥 쳐들어가서 구출하보자 해보자고 했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보다 천배만배 더 힘있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피 속에 녹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주 체질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보십시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저는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라는 말씀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말씀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모여 회의를 했더라. 뭐 이런 게 없어요. 교회는 기도했더라 라고 곧장 이어집니다. 이것이 그들의 체질이었습니다. 어떤 본능적인 체질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많은 경우 회의부터 하고 봅니다. 3시간 회의를 하고 보니 기도를 해야겠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3분간 기도하고 끝내는 교회도 있을지 몰라요.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 뭐뭐 했다가 없어요. 그 다음 한 것은 기도예요. 그대로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라로 이어집니다. 완전히 체질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것부터 하자는 것이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이 무려 16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서 시기심이 발동된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면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나와서 또 성전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날 경비병들이 감옥에 와보니 감옥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죄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엉뚱하게도 그 죄수는 성전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뭔가를 외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베드로는 특별 감시해야 할 특수범입니다. 그때 그 일이 났을 때 그들이 내사 하나겠습니까? 안에서 자세히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가 베드로와 내통한 사람이 없느냐 하면서 자세히 특별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베드로와 내통한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탈옥한 죄수들은 탈옥하면 멀리 사라지는 법인데 베드로는 성전뜰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태연하게 뭔가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다들 혀를 내둘렀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6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삼엄하게 경비하는 이 16명의 군인들 속에서 보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요. 천사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양손은 양쪽에 있는 군인들의 손에 쇠사슬로 서로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도, 그리고 내 이름은 끌려나가서 죽게 되어 있는 그 시간인데도 베드로는 깊이 잠들 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물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배 뒤편에 있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달려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도 이렇게 평안히 주무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주님과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수면제가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과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태평스럽게 잠을 잘 수가 있었느냐 말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일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시편 37편 5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특별히 이 마지막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내 이름은 사형 집행당하게 되어 있는 그 전날 밤에 그렇게 양쪽에 쇠사슬이 메어 있는데도 태평으로 잠을 잘 수 있었던, 잠을 자는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마라. 경험해 본 사람이 한 말이니까 좀 귀가 솔깃해지죠. 하도 잠이 오질 않아서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꼭 이러시는 것만 같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믿기는 하냐? 아, 그러고 보니 믿지 않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날 밤 잠을 잘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그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또 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필 때에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누가는 의사인데, 의사 출신인데 그 사복음서 중에서 천사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가였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천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가운데 천사를 보신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천사를 본 사람들은요,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천사였다는 말을 조금 기피합니다. 조심스러워합니다. 필라델피아의 미셸이라고 하는 의사 이야기인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누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밖에는 눈이 펑펑펑펑 쏟아지고 있는데 어린 소녀아이 하나가 다급하게 자기 집에 빨리 와달라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가 고장났어요. 제가 직접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소녀와 함께 급히 집에 달려가 보았더니 엄마가 중태였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극적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며칠 후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간 그 여인의 집에 가보니 완전히 회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도 기뻐서 웃으면서 참 좋은 딸을 두셨습니다. 딸이 아니었으면 부인께서는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정색을 하면서 제 딸은 한 달 전에 죽었는데요. 그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옷장에 그 딸이 평소에 입고 있던 옷들이 들어있는 옷장을 보여주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 옷들 중에 그날 밤 눈을 맞으면서 그렇게 옷 위에 눈이 많이 있었던 바로 그 옷이 거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천사가 한 일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의사도 그 일은 천사가 한 일이었다고 부러지게 말은 안 해요. 인도의 선다싱 여러분 이제 귀에도 많이 익숙할 줄 압니다. 저희들이 또 그곳에 가기 때문에 바로 푼잡 지역의 유명한 전설적인 전도자 선다싱 말이죠. 그때 선다싱을 구출해 준 사람이 또 천사였다는 그 이야기 아마 들은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티벳에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주지성, 라마 주지성이 노발대발 하면서 사형 현장과 같은 그 우물, 마른 우물 속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른 뼈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 우물에서 구출받은 그 이야기 말이죠. 던져버리기는 뚜껑을 덮어버려요. 그래, 뚜껑은 자물쇠로 가둬버립니다. 잠가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뚜껑이 열리면서 밧줄이 내려와서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가 보니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주지성이 노발대발했죠. 누가 그 뚜껑을 열어주었냐고 노발대발했는데 거기에 뚜껑을 열어주는 열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열쇠는 그 주지성 스님의 허리에 그대로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천사가 한 일이 맞죠. 그러나 선다싱도 그 일은 천사가 한 일이었다고 부러지게 글은 쓰지 않았더군요. 오늘 베드로도 그 일이 천사가 한 일이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면 천사가 해준 일은 그 당시는 몰라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보면 우리 가운데도 분명 천사가 해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만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뿐이죠. 앞으로도 우리가 모르게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험한 세상, 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그때그때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순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훗날 하늘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다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감격할 것만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성경은 더더욱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천사가 베드로에게 와서 옆구리를 치면서 한 말은 급히 일어나라 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양쪽에 있었던 군인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도 비슷했죠. 위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큰 소리가 들려왔는데도 옆에 같이 갔던 동행인들은 아무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아직도 이런 신령한 음성은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또 앞으로도 꼭 듣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보다는 이런 말씀들과 이런 얘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건 분명하구나, 천사가 있는 것도 확실하네, 이런 걸 확인하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싶고요, 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귀에 소리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이런 신령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음성 들려주시는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런 천사를 보내주시는 일도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무서운 귀신과 마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서운 마귀와 귀신만 있는 것을 생각지 마시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여도 우리 주님도 계시고 좋은 천사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밝고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그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손에 매였던 모든 이 쇠사슬들이 양쪽에 있는 쇠사슬들이 다 풀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의 손에 매인 쇠사슬이 다 풀려버린 그때는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던 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여러 가지의 쇠사슬들이 맥없이 풀려버리는 역사가 교회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했다는 말을 우리 바르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이 말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나 이 12절을 보십시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보십시오. 12절에서는 여러 사람이라고 합니다. 5절에서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바로 교회요. 교회가 바로 여러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러 사람이 과연 몇 명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 이 모임을 기도라고 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면, 교회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말씀도 믿는 사람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말로 이해하십시오.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 설령 온 교회가 모여 기도하지 않아서 속이 안 한다 할지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바로 그 몇 사람만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디 기억해 두십시오. 교회가 기도하니까 베드로의 양팔을 묶고 있었던 양손을 묶고 있었던 그 쇠사슬이 맥없이 스르르 다 풀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기도만 하여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을 빠져나온 베드로가 기도하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보니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만 문 밖에서 망을 보고 앉아있고 교인들은 모두 두려워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데에게 급히 알렸습니다. 그러나 로데는 너무 기뻐서 그랬든지 문 열어줄 생각은 안 하고 안으로 달려가서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큰 소리만 질러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기도 응답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교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어떤 위로와 격려 같은 것을 받습니다. 믿음도 별로이고 의심도 해가면서 기도하는 이 교인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참 은혜가 돼요.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이 언제부터 기도했습니까? 물론 성경은 정확히 말씀은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저녁을 먹은 후였겠죠? 이 기도가 언제까지 계속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성경 기록해 놓고 있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이 집 문 앞에 왔을 때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한밤을 거의 지새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 믿음도 별로 없고 의심도 해가면서 한밤을 지새워 기도하는 이 사람들 그래도 성경은 간절히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스럽게 보셨을 것 같아요. 야고보가 끌려갔을 때 이 사람들 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끝이 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뭐해? 그까지 기도하면 뭐해? 하고 손 털고 돌아가 버렸을 것만 같은데 이번에 베드로가 또 붙들려 가니까 또 꾸역꾸역 모여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 제가 감히 이런 말 할 수 없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옆에는 천사들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도 시원찮고 매끄럽지도 아니하고 모양새도 없고 도무지 점수를 줄 만한 모습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돼 하면서 모여서 그냥 의심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모르겠어요. 나는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좌우간 기도는 하고 봐야 합니다. 아무리 왕성하고 매끄럽지 못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더러 의심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는 하고 봐야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얽매고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하고 짓누르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일단 기도는 하고 보십시오. 하도 로데는 소리를 질러대고 베드로는 밖에서 문을 두드려대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 거기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예, 놀라웠겠죠. 그렇지만 얼마나 기뻤겠어요. Pleasant surprise라는 말 이런 때 쓰는 거겠죠. 그리고 그 순간 전체가 하나 되는 어떤 그 기쁨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이런 축복을 또 누리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축복,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을 펴서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죠. 빌립보서 4장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배경이 있지요.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게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뭔가 편치를 못합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고 6절에서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면 4절 말씀대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됨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고 모두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회복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믿음이 없고 그리고 의심을 하면서도 기도는 하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 기도를 했는데도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모여서 또 기도하기 시작한 이 사람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참 힘이 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신학을 알았겠어요? 닥터리인을 알았겠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이지만 필요는 하겠지만 꼭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이 사람들을 참 야고보는 죽었잖아 라고 누가 말했을 때 그건 하나님 뜻이지 하고 또 우린 그래도 기도해야 돼 하면서 꾸역꾸역 모여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 말이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뜻을 조금은 알고 있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고 기도는 하고 보자고 모인 이 사람들. 그런데 그 몇 사람을 향하여 여러 얼마 되진 못했지만 그 사람들을 향하여 두고 성경은 교회라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당신들이 바로 교회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부터 하고 보십시오.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기도부터 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교회가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교회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